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고 온 빌립보가 정적에 휩싸인 한밤중 그때까지 잠 못 이루는 바울과 실라에게 그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간수마저도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그 한밤중까지 바울과 실라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깊은 감옥에 갇혀 착고까지 차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절망이나 낙담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 깊은 감옥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은 바울과 실라에게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스러운 섭리의 한밤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옥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모두 절로 열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그냥 벗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인 바울과 실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앞뒤 가리지 않고 감옥에서 빠져나가 피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벗어지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모두 절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터가 요동치는 것에 잠을 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감방과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간수는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철통같이 경비하라고 엄명을 내렸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고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감옥 감방 속에 죄수가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으리라고 어느 간수가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죄수를 놓친 간수는 대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죽기 전에 먼저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간수였기에 간수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구차하게 죽는 것보다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자기 생을 더 깨끗하게 마감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감방 안에서 바라보던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자살하려는 간수를 향해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자결하려는 간수를 제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는 바울의 진술처럼 바울과 실라가 차고가 벗어지고 문들이 열렸음에도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고 감방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차고도 벗어지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빠져나가 피신해 버렸더라면 그날 그 한밤중에 그 간수는 그 감옥 속에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자기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피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방 속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기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살하려던 간수는 오히려 그의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차고가 벗어지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방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바울과 실라가 파렴치한 흉악범들이었다면 그날 그 구원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으되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 간수와 그의 권속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감옥은 본래 죄수를 가두어두는 곳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영어의 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라고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는 가련한 여인을 구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일이지 비난받거나 투옥당할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련한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의 거짓 모함에 선동당한 빌립보 시민들의 고발로 바울과 실라는 맨몸으로 심한 태형을 당하고 지하 감방에 갇힌 채 두 발에는 차고마저 차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태형에 투옥에 차고라니 그것이 그저 세상의 부조리로 인함만이었습니까? 그것이 단지 우연의 결과였을 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권속들을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날 그 빌립보의 지하 감옥 속에 투옥되지 않았던들 그 감옥의 간수는 영영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고가 벗어지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려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앞뒤 생각하지 않고 감옥을 빠져나와 피신해버렸더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그 한밤중에 그 간수는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요. 그로 인해 그의 권속들은 일평생 피멍이 든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기에 그날 간수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도망쳐야 할 바울이 도망치지 않으므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간수였기에 그 간수는 자기 생명을 지켜준 바울이 자신에게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날 그 한밤중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간수와 그의 권속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를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지킬 때 바로 그 자리를 통해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빌립보를 찾아간 바울 일행의 숙소는 본래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루디아가 바울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서 유숙하도록 강권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서 유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한밤중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소명의 자리는 빌립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의도나 계획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발에서 착고가 벗어지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려졌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의지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의지입니다. 배가 고프지만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로 배고픔을 이기고 졸리지만 의지로 졸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선한 일을 하고도 태형을 당하고 투옥당하고 착고마저 차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옥터가 요동치면서 착고가 벗어지고 문들이 다 열려 젖혀진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아는 하늘이 내려준 천재 이루어의 기회로 알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이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들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감옥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서 자살하려는 간수를 향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의지는 일반인의 의지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일반인의 의지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라면 바울과 실라의 의지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의지의 원천이 자기 자신들이었다면 착고가 벗어지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의지를 다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투옥이기는 하지만 그 지하 감옥을 의지를 다해 자신들의 소명의 자리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권속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형태나 조건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나 조건의 삶의 자리이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바로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기인한 본능으로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려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스펙으로 자식을 장식해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본능을 쫓아 살게 하는 본능의 사육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자리가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믿고 맡겨주신 자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의지를 다한다면 그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일 수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부모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란 일터라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일터가 단순히 호구지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자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터에 속해 있던 나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자각하고 나의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그 소명의 자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지켜나갈 때 나의 직책과 직급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나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에게 소명의 자리는 분명히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날 이후에도 계속 그 지하 감옥에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튿날 바울과 실라는 합법적으로 출옥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거친 뒤에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데노로, 그리고 고린도로 계속 소명의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소명의 자리는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청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노년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고 자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결혼하면 부모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자리에 있다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은 사람이 혼자 두 인생을 사는 자리로 진입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일터를 다른 일터로 바꿀 수도 있고 살던 집에서 다른 동네,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는 언제나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 가운데에 그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소명의 자리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인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가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는 여기 한반도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의 자리인 우리나라를 우리의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롭고 바른 나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흘 전인 8월 29일은 경술국치 10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조 25년, 그러니까 서기 1592년에 한반도를 침략해서 7년 동안 한반도를 유린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탈취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상하고 포로로 끌어갔던 일본은 그로부터 318년이 지난 1910년 8월 29일 무력으로 아예 우리나라를 강탈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기까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당해야 했던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경술국치 102년을 맞는 오늘날도 우리 주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채 남북한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덩 샤오핑의 개방정책 30년 만에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은 이제 군사대국을 지향하면서 북한을 지렛대 삼아 다방면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제주도민들이 아주 특히 먼 옛날부터 전설의 섬으로 불러왔고 40년 전에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자기 소설의 제목으로 사용했던 이어도 마저 넘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왕의 방한과 관련해서 통석의 염과 같은 말이나 하려면 안 오는 것이 낫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 왕의 사과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이 도리어 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신적 존재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일본 왕이 귀한 존재라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은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895년 8월 20일 일본은 미우라 공사의 주도하에 칼잡이들을 동원해서 건청궁 오코루에서 명성황후를 쓰러뜨리고 발로 짓밟고 칼로 난장한 뒤에 황후의 시신을 끌고 나가 숲속에서 석유를 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주권국의 황후를 칼로 난도질하고 시체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불태워버린 일은 인류 역사상 일본만이 저지른 만행 아닙니까?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관련해서 고종 왕을 폐위시킨 것도 일본 아닙니까? 고종의 아들이자 조선 왕조의 마지막 순종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왕조의 대가 끊어져 버린 것 역시 일본의 공작이었다는 혐의로부터 일본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우리 왕과 왕실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본 왕이나 일본의 그 어떤 정치인으로부터도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일본 왕이 방한하려면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우리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에게 성노예로 강제 연행되었던 피해자들, 그래서 젊음과 인생을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강제 연행한 성노예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논리를 따르자면 성노예 피해자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몸을 판 창녀라는 말인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그보다 더 심한 인격 모독은 없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작년 9월 8일에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한 목요 강좌 시간에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일본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란 제목으로 왜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인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왜 허구인지를 일목요연하게 강의해 준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바로 일본인입니다. 그분은 한국 역사 그리고 한국을 침탈한 일본 역사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다가 아예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독도에 관한 그분의 강의는 양화진 문화원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일본에서 독도에 관한 제1전문가로 일본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분으로서 일본 왕이 그의 학문적 업적을 평가해서 훈장까지 수여했던 나이토 세이츠 교수 역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는 일본의 고지도 수집가 전문인인 구보이 노리오 씨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일본의 고지도들을 여러 장 공개하면서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장이 현재 일본 정부의 견해와 배치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문헌을 깊이 살펴보거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일 간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외교청서, 초중고, 검정교과서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오던 일본 정부는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방위백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592년 임진년에 한반도를 유린했듯이 1910년 경술년에 우리나라를 아예 무력으로 강탈했듯이 기회만 되면 한국 땅인 독도를 무력으로라도 강탈하라고 일본 정부가 일본의 후 세대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서라도 남의 나라 땅을 강탈하라고 정부가 후 세대를 부추긴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명지인 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이나 경술국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국에 의한 병자호란이나 북한에 의한 남침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국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서야 중국과 일본 사이 한반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킴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지닌 이 극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미래를 구축하는 평화의 가교 역할을 우리의 의지를 다해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인과 중국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우리의 제1소명의 자리가 될 것이요. 이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의 이웃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미래를 구축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이르기까지 그 소명의 자리를 우리의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지켜나가십시다. 그때 그 소명의 자리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스러운 섭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치고 소명의 자리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들을 나의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지키게 해 주십시오. 자식의 자리를, 부모의 자리를,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형제 자매의 자리를, 일터의 자리를, 매 순간 주어지는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지를 다해 소명의 자리로 지키게 해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의지를 다해 소명의 자리로 지켰던 지하 감옥 속에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권속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가 의지를 다해 지키는 내 소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섭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경술 국치 102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다시는 외부의 침략으로 유린당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혜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로 인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게 하신 한반도가 평화의 가교로 일구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의지를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기 한반도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있음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후 세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초석이 다져지게 해 주십시오. 지난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이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